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이 원로 목사님이 그날 이 목사 안수를 받으러 온 신참, 그러니까 피가 끓는 이 신참 목사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창의력이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색다른 무언가를 생각해내고 만들어내는 이 창의력이 가장 먼저 요구되었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리더에게도 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변화더라는 겁니다. 이 창의력에서 무엇으로 변화가 되는가 하면은 비전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이 목적과 비전이 리더에게 있어야지 이 팔로워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도 뭐전 청년이지만 지금부터 한 19년, 뭐 10년 전만 해도 이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쓴뭐 새들배 교회,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리더에게 요구되었던 겁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이것도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창의력, 이 비전을 요구하던 리더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요구하느냐 하면은 바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과연 리더로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창의력과 그리고 이 비전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리더의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 강대사 밑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과연 나의 이 정체성이 무엇인가? 목사인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가장 이 근본적인 목사로서의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저도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목사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인가? 그리고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사무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정말 생명 살린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이런 예수님의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시는가? 이두 가지 질문을 마가는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본문들을 한번 연결시켜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음 선포와 함께 예수님은 자기와 사역을 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 이 장면이 그 뒤에 곧바로 이어져야 됩니다. 제사까지 다 준비했으니까요. 근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바로 직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 사이에 두고 이 예수님의 사역 준비 기간 전, 준비 기간, 그리고 본격적인 이 사역, 이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예수님을 사역하기 이전의 준비 과정이었다면은 오늘 본문 이후에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시몬의 이 장모의 열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 마가는 예수님의 이 본격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입증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마가는 이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그 존재론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권위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권위 있는 자라는 사실을 두 가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입증시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가르침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행동.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권위를 입증시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21절을 보면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직접 부른 네 제자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와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가버나움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의 장소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전도사역의 중심지로 이 가버나움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이 바벨론 포로로 성전을 상실한 이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이 회당을 다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이 회당에서 율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 랍비와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강의하고 또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이 랍비들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이러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21절 연이어서 나오는 22절의 내용이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21절과 22절 이 사이에 갑자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가 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내용이 없습니다. 21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갑자기 이 회당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들은 사람들의 반응만이 있습니다. 22절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한번 보다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자신들 앞에 어떤 놀라운 이 장면이 막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동물이 갑자기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땅이 막 쫙 갈라진다든가 아니면 이제껏 보지 못했던 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든가 그러면은 그 놀라운 장면을 먼저 보여주기보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 놀라는 그 표정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얼마나 장관인가, 얼마나 놀라운 장관인가를 실감나게 알려줍니다. 놀라운 모습 그 자체보다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면서 그 놀라운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마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함으로써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내용보다는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권위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니라 이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람입니다. 놀람.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느끼게 되는 뭐 깜놀, 깜짝 놀라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amazed인데, 근데 이 말도 원래 의미를 제대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원어 그대로 말하자면은 밖으로 치다입니다. 밖으로 치다. 그러니까 밖으로 막 쳐서 정신이 막 빠져나갈 만큼,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놀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느끼게 되는 어떤 충격, 그 놀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마가는 사람들의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권위 있는 자 그리고 서기관, 이렇게 마가는 상반되는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능력,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이 가르침이 어떠했습니까? 이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율법을 다루는 어떤 특정 집단입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연구하는 성경학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루기 때문에 법조인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랍비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들은 설교할 때 남의 권위를 사용합니다. 자신들의 스승인 어떤 랍비의 권위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권위를 가지고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랍비의 교육 권위를 이용해서 설교를 하고 교육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누구 랍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누구 랍비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말을 했습니다. 존경하고 또 유명한 랍비들의 말, 가르침, 이것들을 랍비의 이 가르침을 자신의 권위로 삼아서 가르치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배운 이 박식한 어떤 지식, 또 유명한 랍비의 이 말, 랍비의 이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이 권위를 사용해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외부적인 어떠한 증거나 증명 필요 없이 오직 자신의 권위로만으로도 충분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 권위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권위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이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넘어야 될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헬라어와 히브리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부푼 꿈을 안고 입학한 이 신학생들에게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정말로 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입학 초기에 완전히 이 헬라어와 이 히브리어로 거의 반쯤 죽습니다. 저도 그랬는지,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 공부하기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 헬라어를 입학 초에 머리에 막 쥐가 날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겨우 몇 단어 읽을 정도입니다. 근데 공부하면서 다 잊어버리는데 이 공부하면서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우시아. 그러니까 바로 이 본체,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 앞에 방향을 뜻하는 밖으로 나가다라는 뜻의 에크라는 이 접두어가 붙으면은 이 에크, 우시아, 밖으로, 본질, 그래서 엑수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바로 이 본질로부터 나오다, 자기 자신의 이 본질로부터 유출되다, 이게 바로 권위, 권세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엑수시아, 본질, 본체로부터 나오는 이 능력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권위는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는 본질적인 권위입니다. 신적인 권위입니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박식한 지식, 유명한 랍비들이 이 얘기하는 이 어떤 대리적인 권위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권위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이 서기관들의 무미건조한 가르침, 지식, 자신들의 이 박식함을 드러내는 가르침이 판을 치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을 선포했습니다. 결국은 21절과 22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바로 엑수시아, 이 본질로부터 나오는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권위 있는 자입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권위를 의지할 것인가? 어떤 권위를 의지해서 가르칠 것인가? 더 넓게 생각을 한다면은 교회는 과연 어떤 권위를 가질 것인가? 어떤 권위로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대답을 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대다수의 이 목회자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제 자신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너는 무엇을 의지해서 설교를 하느냐? 과연 무슨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느냐? 계속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참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어느새 제 책상에는 몇 권의 책이 막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한 권, 그리고 그 주변에 몇 권의 주석과 설교와 관련된 책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정신없이 주석에다가 밑줄을 치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주석과 책들을 보다가 보면은 성경책은 책상 구석에 이 처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권의 이 주석책에 가려져서 밀려져서 책상의 구석에 밀려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설교를 준비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다면서, 근데 이렇게 주석책만 파고 있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남의 이 써놓은 설교책만 보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고민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도전되는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자신의 말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성도들보다 얼마나 많겠느냐.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또 우리가 겪은 경험으로만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겪은 이 경험들 얼마나 제한적이고 정말 사회에서 날고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겪은 경험들이 얼마나 부족하냐. 맨날 앉아서 책만 보는 사람이랑 인생의 풍랑과 질고를 겪은 사람들이랑 이 경험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겠느냐.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드러내어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선포할 때 거기에 말씀의 권위가 생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단순한 이 말 잘함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 음기응변술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의 드러냄이 아니라 학식의 풍성함과 경험의 풍성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진 가르침, 그 설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권위의 문제는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서기관들과 비슷해져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미건조한 가르침을 회당에서 반복했던 이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아무런 권위 없는 무미건조한 이 실체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 본질이 아닌 부분을 실제인 것처럼 붙들려고 합니다. 참권위가 아닌 부분에 참권위의 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학력의 권위를 의지합니다. 누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서고 권위가 떨어집니다. 학연과 지연의 권위를 의지합니다. 누구 줄에 서느냐? 어느 출신이냐에 따라서 권위가 서고 권위가 떨어집니다. 재력의 권위를 의지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정 능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무렇게나 대해도 상관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교회는 어쩌면은 마치 건물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이 건축 헌금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목회자의 이 보이지 않는 권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교인 숫자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 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주치는 목회자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빠지고 합니다. 대구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몇천 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서울에 몇만 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다면 괜히 풀이 죽는 게 현실입니다. 교인은 이제는 이 정치력의 권위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력에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라인에 서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많은 참 권위가 아닌 권위로 나누어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의 권위를 의지해야 되는가? 교회는 과연 무슨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삼아야 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이 권위를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이 반응에 연달아서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이 권위를 뒷받침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 자료입니다. 또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마가가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과연 이 권위 있는 자 예수,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회당에 무미건조한 이 가르침을 하고 있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서기관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듣고 사람들만 놀란 것이 아닙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다시 말해서 악한 영, 더러운 영이 그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랬습니다. 그래서 소리질러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더러운 귀신이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재미있는 것을 몇 가지 발견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아느냐 하면은 정말 귀신같이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나사렛 예수요. 이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촌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자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까 제발 좀 괴롭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말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더러운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합니다.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이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러운 귀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다. 구약에서 특히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 참된 신분을 말합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가서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배운 것을 이 더러운 영은 너무 쉽게 아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더러운 영은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 더러운 영이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은, 야,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아는 귀신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정말 귀신같이 잘 알고 고백을 해도 예수님은 이 더러운 영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더러운 영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리고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더러운 귀신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더러운 귀신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야, 너 더러운 귀신, 너 이름은 좀 더럽지만 역시 너 대단하구나. 지금 내가 사역도 하기 전에 아무도 나를 몰라보는데 너만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더러운 귀신이 말하는 것이 맞다고 해도 이 고백은 공허하고 공허한 고백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영의 공허하고 더러운 고백일 뿐인 것입니다. 저는 이 더러운 귀신이 앞에 나오는 살펴봤던 이 서기관들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서기관들도 얼마나 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외운 분은 있겠지만은 성경 전체를 다 외우신 분은 있습니까? 서기관은 거의 성경을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권위 없는 무미건조한 가르침을 계속 전했을 뿐입니다. 더러운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니 얼마나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납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 진정성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거짓되고 더러움에 둘러싸인 고백일 뿐입니다. 결국 이 서기관과 더러운 귀신을 등장시킴으로써 마가는 진정한 신앙은 지식과 알미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앙이란 단순한 지식과 알매 촉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악한 영을 제압하는 이 권위, 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로서 가르침에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영을 제압하는 영적 능력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이 권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회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이 마가의 이 표현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정체성, 즉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몇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오늘 본문 전체에 사용함으로써 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권위 있는 자, 예수는 과연 그 권위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본문 전체 속에서 중요한 위치마다 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21절에 들어가니라 라는 표현되어 있는 동사입니다. 들어가다라는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들어가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5절에 나오는 나오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나오다라는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고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사는 나가다라는 동사입니다. 세 번째는 28절에 표현되어 있는 퍼지더라라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지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 퍼진다라는 이 동사가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고 있고 또 본문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건데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개의 동사는 기본형이 동일한 하나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르코마이라는 이 하나의 원형, 기본형이 있습니다. 이 기본형 앞에 어떤 접두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같은 동사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 에르코마이라는 이 동사 앞에 안으로라는 전치사가 붙으면은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 같은 이 기본형에다가 밖으로라는 전치사가 붙으면은 앞에 붙으면은 밖으로 나가다, 쫓겨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 여기에 또 여기서 들어가다라는 이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 가버나움에 들어갑니까? 누가 회당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고 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나오라라는 주어가 누굽니까? 그리고 26절에 나오니라의 주어가 누굽니까? 바로 더러운 영, 악한 영입니다. 더러운 영에게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더러운 영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회당에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회당 안에 들어가자 회당 안에 있던 악한 영은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셔서 권위 있는 선포를 하기 시작하자 악한 영이 회당에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즉 마가는 의도적으로 같은 동사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주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들어가고 나가고라는 구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라는 구성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이 전체 사역을 대표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가장 큰 목적은 사단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사단의 세력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말하고픈 권위 있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사역의 핵심인 겁니다. 권위 있는 자 예수, 무엇을 하시는가? 그 사역에 대한 질문의 대답인 겁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권위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 가난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 모든 불의와 불법이 나갑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 모든 깨어진 관계와 마음이 떠나갑니다. 바로 사단의 모든 세력으로 억눌리고 깨어지고 뒤틀린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 어쩌면 행복한 사역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수술이다? 무슨 수술이다? 마음의 불안과 평화가 없는 그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말씀을 같이 보고 같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나면은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안정을 찾고 평화를 찾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걱정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는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걱정하는 아내를 위해서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죽음의 이별로 슬픔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이별의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다 달래주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위로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비록 경험이 많지 않은 사역자에 불과하지만 매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들어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7절은 오늘 본문을 이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영에게 잠잠하고 나오라 라고 하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자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27절에 나옵니다. 22절에 나온 사람들의 반응 이후에 두 번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오늘 본문을 정리하고 결론 짓는 구절입니다.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 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입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서기관들에 의해서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는 이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에 인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 새 교훈, 새라는 말은 카이네라는 뜻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의미가 아니고 바로 이전에 그리고 이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낯설고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은 귀신들도 순종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권위머 그리고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위 있는 새 교훈, 더러운 귀신들도 순종하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28절에 이 마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주 인상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나갑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 귀신들도 순종하는 이 교훈은 어떻게 됩니까? 회당을 넘어서 갈릴리 사방에 퍼집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29절에 이 시작하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회당에서 나와. 회당에서 나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고침을 받고 모든 병자들의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쫓김을 당합니다. 마가는 이 사단의 세력이 점점점 축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 점점점 확장되고 퍼진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그리고 나가고 퍼진다라는 이 세 동사를 사용하면서 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들어오고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이 본질로부터 나오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위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로 사단의 모든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온 사방에 퍼지도록 오늘도 일하시는 분입니다.